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그 산을 넘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해답을 먼저 주십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잘 모르다가 나도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부모가 되고 나서 조금씩 깨닫게 되고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 많이 후회하고 그 사랑을 생각하고 마음 아파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부분을 우리가 어찌 잘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잘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시는데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알고 계신다.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거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되듯이 너희들의 머리털 하나도 다 세고 알고 계신다. 부모가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식한테는 좋은 것 주듯이 너희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너희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우리는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응답이 늦을까? 또 왜 나에게는 응답이 안 올까? 이런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 문제의 해답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답답해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유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로 생각하셔야 될 것은 우선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부분에 익숙하지 못한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고 있는데 그 부분을 잘 모르고 익숙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늦은 게 없어요. 빠르지도 않습니다. 정확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음을 잊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완전히 늦은 정도가 아니고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몸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이 왜 그때 자녀를 주셨을까? 그러면 자녀도 좋지 않을 건데 부모가 늦은 나이에 아이를 낳으면 좋지 않다고 의학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했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유 있는 늦은 응답. 응답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빠른 것이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유를 제대로 알고 그 응답에 대한 준비, 그릇 준비하신 뒤에 역사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은 이삭이 결혼한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40살에 결혼했다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흔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것도 늦었죠. 왜 하필 그때까지 하나님이 늦게 이렇게 배필을 만나게 해주셨는가 이유가 있어요. 또 결혼을 40에 했으면 빨리 자녀를 주셔야 될 건데 60이 되어서 자녀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삭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 성취되는 흐름을 회복한 다음에 그 응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양쪽 다 리브가의 집이나 또 이삭의 집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언약의 흐름을 알고 준비한 상태에서 만나게 하셨고 아들도 그냥 아들이 태어나서 좋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그 역사에 맞추어서 그 아이를 그렇게 양육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준비된 때에 응답을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뺑뺑이 안 돌아도 되는데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그 이유가 충족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자녀가 늦어도 아버지처럼 그 다른 여자 이렇게 만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마 팀사역을 했겠죠. 야, 너는 나처럼 하지 마라. 그랬겠죠. 그게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기다릴 때 보면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때가 되면 되겠죠. 역시 믿음 좋은 것 같은데, 그거는요, 처음에는 그러는데 좀 시간 지나면요, 낙심합니다. 이유도 모른 채, 이유가 있겠죠.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이유가 분명히 있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아들을 응답으로 받아서 언약의 자녀로 만들 수 있는, 양육할 수 있는 준비가 된 때에 그 역사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없는 가정, 이 부분 그대로 아멘 하면 됩니다. 한나가 자녀가 없었죠. 부인이 한 명만 있으면 되는데 다른 여자도 있었어요. 이래가지고 다른 첩은 벌써 자녀를 낳아가지고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아들도 못 낳는 여자라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분하고 열을 받았는지 남편도 원망하고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울부짖고 그렇게 하다가 깨달은 겁니다. 그게 사무엘상 1장 11절에 나옵니다. 맞다. 지금 이 땅에 이 세상 흐름을 쫓아가는 자는 많아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없구나. 그렇다. 하나님, 나시린입니다. 그래요. 저에게 아들 주시면 하나님 나시린으로 그렇게 키우겠습니다.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깨달음과 함께 자녀가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임신되게 하시고. 그리고 아들을 바친 뒤에는요, 더 나았어요. 5남매나 더 나았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낳은 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부인의 나이 90세, 이미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완전 늙은 그런 몸이었는데, 죽은 것 같았다 그랬대요, 몸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요. 근데 왜 그토록 늦게 했느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언약의 흐름이 이해가 되고,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할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태어난 걸 보면 성경이 뭐라고 했느냐? 그냥 이삭이 태어났다 안 하고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때에, 말씀하신 그 조건에 역사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태어날 때는 그냥 태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 준비 안된 집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 사가랴가 요즘 말할 것 같으면 목사님입니다. 엘리사벳이 어머니입니다. 근데 자녀가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임신을 못하는 여자였다 그랬어요. 잉태가 안 되고 자식이 없었고 그리고 드디어 나이가 완전히 늙어버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어느 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녀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자녀에게는 독주를 마시지 않게 하고 나신으로 키우고 그 사람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중요한 일꾼이 되게 할 것이다. 근데 사가랴가 안 믿어져요. 에이구, 내가 지 늙은 몸에. 안 믿어지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왜 주시는지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 하나님이 벙어리 되도록 해가지고 메시지 해야 될 사람이 아이 낳을 때까지 벙어리가 돼. 차라리 니는 입 다물고 있는 게 좋다는 겁니다. 네가 중요한 것도 모르는 게 지껄여봐야 뭐 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퇴근하면서 그걸 찾아낸 겁니다. 벙어리 속에서 차라리 입 다물고 계속 기도하는 중에 그걸 찾아낸 겁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삭이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나이 60세였더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언약의 흐름을 회복하고 준비되었을 때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이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응답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응답을 꼭 확인하세요.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하는 것이 따로 있고요. 세상에서 되어지는 게 따로 있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역사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게 따로 있어요. 따로. 그걸 절대 응답이라고 합니다. 모든 성도 전도자는 하나님이 주신 절대 응답만 붙잡고 승리해야 돼요. 사람도 똑같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이, 하나님이 주신 아이라야 하나님의 은혜로 키우십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아이는 하나님의 응답받고 하나님의 인도 잘 받는 좋은 아이로, 좋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부모가 잘 키운 아이가 좋은 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아이라야 돼요. 하나님의 올바른 응답이 나타나면 표가 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응답 받아보면 표가 나요. 어떤 표가 나느냐? 당장 세상에 틀린 응답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정체를 드러냅니다. 이 부분 오늘 이런 말씀 잘 들으고 구분하셔야 돼요. 22절에 보니까 그 아들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하고 거기 가서 여호와께 묻자운데 여호와께서 그에 이르시되 구 국민이 내 태 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 중에서부터 나뉘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배 속에 하나님이 언약을 이룰 언약의 아이가 있고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은 육신의 아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짜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을수록 반대쪽에는 반대 역사가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진짜 응답을 향해서 공격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가 맞고 전도자가 맞다면 반드시 이런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화평이 아니고 금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설명합니다. 사람이 그 아버지와 불화하고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함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거냐면요. 똑같이 예수 안 믿고 온 집안이 같이 화목하게 우상숭배 잘하고 잘 지냈어요. 안 싸우고 잘 지냈어요. 그러나 어느 날 그 집에 며느리가 예수를 덜컥 믿어버렸어요.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제사 지낼 때도 협조 안 하고 이러니 시아버지가 그 사랑하던 며느리가 예수 믿고 이상한 행동하니 마음이 상해가지고 나무라다가 나중에는 몽둥이를 들고 며느리를 때리고 실제 우리나라 역사 속에 많았던 일입니다. 어떤 며느리는 그래서 순교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말합니다. 여보, 당신이 멀쩡하게 잘 지내던 집안에 예수 믿어가지고 평치 풍파를 일으킨다. 뭘 하려고 예수 믿냐?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믿으면 안 되냐? 이런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걸 주님이 미리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싸우란 말이 아닙니다. 진짜 응답받으면 반대쪽에 그 반응이 나타난다. 그거를 알고 대처해야 됩니다. 싸우란 말이 아니고 결국 가정복음만 되게 돼 있어요. 그런 집들 치고 시아버지 예수 안 믿은 집안 없습니다. 복음이 나타나면 반대쪽 흑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응답에는 반드시 세상 마귀의 방해와 책동이 나타납니다. 절대로 속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절대 하나님의 응답만 붙잡아라 그 말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쌍둥이가 네 뱃속에 있을 것이다. 그걸 미리 가르쳐 주었어요. 한쪽은 이렇고 한쪽은 저렇고 미리 가르쳐 주었어요. 올바른 응답을 잘 가려서 선택하라. 여러분 그래도 좀 심하다 생각이 안 들어요. 우리는 살아가는 우리 현장 똑같은 현장에서 두 가지를 똑같이 만납니다. 세상 역사를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똑같이 만납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있고 세상 역사가 있고 심지어 아이를 임신했는데 태중에도 그 역사가 있네요. 내 마음속에도 있는데요. 로마서 7장에 보니까 바울이 전도자 바울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내 속에 두 개가 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선한 마음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는 그걸 거역하고 싶은 세상을 따라가고 싶은 악한 것이 내 속에 있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말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복음의 능력 힘입어서 승리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의 방법에 이제는 익숙해져야 될 부분입니다. 여기 두 아들이 있다고 그래놓고 두 국민이 있다 그랬어요. 두 민족이 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둘 다 굉장히 번성하고 큰 역사가 일어날 그런 아들들이지만 하나가 안 되고 나누어진다. 예수는 가나는 강한 자고 야곱은 약한 자인데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보여줍니다. 너희들은 세상 나라 역사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나라 역사를 따라가라. 자녀를 낳아서 키워도 그 흐름을 구분해서 키워라. 차별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그 부분은 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역사를 보고 확인했지 않습니까? 25절에 보면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다. 에서 이름이 뭐냐? 붉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돔 붉다는 이야기입니다. 털이 많다는 말은 건강하다는 말이요. 말하자면 에서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 장군 그 말입니다. 대장군 박장부 그 말입니다. 사람 생각에는 이 힘 있는 형이 동생을 지배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합니다. 다른 조건이 아니요. 약한 동생을 내가 위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한 겁니다. 로마서 9장에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 그 다음에 이삭이 낳은 자녀에 대해서도 말씀하죠. 리브가가 이삭을 통해서 임신했는데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말은 태어나가지고 선한 행동하고 악한 행동하고 그런 것도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이 작은 자를 선택하시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고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고 심지어 에서는 미워했다. 아이고 참 이상한 말이다.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조건이나 인간의 혈통과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에 보면은요, 대체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실 때 일반 사람보다 좀 뒤떨어지고 좀 못나고 좀 지혜가 모자라는 자를 선택하고 강한 자보다 약한 자를 선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제가 5남매인데 우리 형제 5남매 중에 제가 제일 꼴찌입니다. 막내가 아니고 제일 뒤떨어져요. 우리 형제 제가 봐도 내가 뒤떨어져요. 그래서 저는요 아예 뒤떨어진 형제이기 때문에
나는 목사 절대로 안 될 줄 알았거든요. 우리 형님이 나보다 훌륭하고 남동생도 내보다 훌륭해. 미국 살아요. 뉴욕 살아요. 내보다 훌륭해요. 우리 가족은 다 알아요. 공부도 형이 훨씬 잘하고 동생이 나보다 훨씬 잘하고 나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선택했습니다. 성경적입니다. 지금은 우리 형제들은 전부 제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날 설교한 게 인터넷에 늦게 올라가면 제일 먼저 미국에서 연락 옵니다. 왜 안 올라왔냐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무조건 안 좋은 것만 찾아다니면서 쓰레기통만 뒤지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 중심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26절에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약한 정도가 아니고 너무 이상한 인간이요.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므로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대였더라. 이야, 이게 보통 인간이 아니에요. 체질적으로 욕심쟁이라. 여러분, 아이 쌍둥이 낳은 집에 동생이 형님 발 잡고 태어난 놈 봤습니까? 이게요, 태생적으로 욕심쟁이라. 그리고 이름을 뭐라고 했냐? 깍쟁이. 야곱이란 말은 깍쟁이. 약탈자, 그 말이고. 지가 뒤에 나와야 될 순서인데 앞에 가려고 붙잡은 거요. 본능적으로 무시무시한 12가지 체질을 갖고 그대로 태어난 겁니다. 얼마나 그 체질이 무서우냐.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언약의 후손으로 축복하신다고 했으면 믿고 기다리면 될 긴데 그 체질대로 행동합니다. 팥죽 한 그릇 줘가지고 형이 제일 배고플 때 찬스를 딱 기다리다가 싹 끓여가지고 먹여갖고 빼앗잖아요. 근데 미안하지만 여러분, 팥죽 때문에 장자를 얻은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는 더 어려움 당했어요. 장자 명분은 하나님이 되게 하셨어요. 외삼촌 집에 가서 외삼촌 만났는데 자기보다 더 약탈자라. 자기보다 10배로 훨씬 인본주의자라. 만나가지고 도저히 양 한 마리 안 주네. 20년 가까이 일을 했는데 돈 한 푼 안 주네. 보통 악한 사람이 아니오. 그래서 머리를 썼습니다. 막 나무 벗겨가지고 막 돌리고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 양 만들 거라고. 제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거 돌리갖고 양을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재산을 주신 겁니다. 이게 야곱의 체질이 이래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 체질을 나중에 바꾸시지요. 하나님이 체질을 안 바꾸고는 쓰시질 않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는 절대로 하나님의 인간적인 방법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으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방법에 익숙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은 절대 이상한 방법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최선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유일한 방법으로 역사하세요. 그 부분 응답을 계속 받고 보면 나중에는 인간적인 방법 하기 싫어질 뿐입니다. 두 번째로 오직 그리스도로 승리하고 뿌리 내려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12가지 문제가 있다가 아닙니다. 그게 완전히 우리 체질 속에 야곱처럼 에서처럼 그런 상태에서 뱃속에서부터 그걸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12가지 문제가 뭐냐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내 속에 가득해요. 모두 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모든 사람이 원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단 한 명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자, 구원을 받았는데도 육신이 딱 있습니다. 체질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체질과 이 12가지 저주의 문제로 살지 않도록 장치를 주신 것이 뭐냐? 우리의 영을 확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순간부터 영이 바뀌어져요. 하나님의 자녀 영이 바뀌어져요. 전에는 하나님이 두려웠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습니까? 하나님이 겁이 나서 교회 오늘 왔습니까? 그런 분들은 영이 불신자 영입니다. 그게 종의 영입니다. 하나님께 막 손 빌고 그게 바로 종의 영이에요. 그게 불신자 세상 사람들의 영이에요. 하나님은 구원받을 때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실 수 있는 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나와 함께 영원히 계시면서 우리가 육신 체질대로 안 살아도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이 체질을 뒤집어 뿌려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에 익숙해야 됩니다. 복음 역사에 익숙한 뿌리 내리라. 시편 1편에 시냇가에 뿌리 내린 나무가 되라.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그 나무에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내린 가지가 되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0절 31절에 보니까 팥죽 달라고 해서 그때부터 별명이 에서에게 에돔이라고, 팥죽도 색깔이 붉고 이 사람이 혈기가 건강해가지고 뻘겠어요. 털도 붉은 털인가 봐. 그래서 붉은 사람 에돔. 무슨 말이냐, 건강하게 보이지만은요 완전히 이 사람은 육신적이라. 그저 먹는 거, 그저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잘 사는 거, 이런 거 위주로 살아갔습니다. 자기에게 12가지 문제 있는 거, 구원의 축복이 필요한 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딸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이 오늘 좋은 사위감 소개하겠습니다라고 야곱하고 에서를 데리고 온다면 99%가 아니고 100% 여러분들은 에서를 선호할 겁니다. 일단 성품이 좋고요, 시원시원하고, 그 다음에 생긴 게 잘생겨서, 그리고 건강하고 털도 많고 보기 활동적이고 성품도 막 너무 좋아. 야곱 요거는요 생긴 것부터 이상하게 생겼고 하는 행동도 이상하고 성격도 지랄 같고 욕심쟁이고. 그럼 뭐 때문에 좋아하겠습니까? 육신적으로 하나도 좋은 거 없어. 그런데 중요한 건요, 야곱에게는 딱 한 개 다른 게 있습니다.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야곱도 체질은 형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는 마음, 그건 나쁘진 않지만, 장자 명분 받겠다는 마음은 좋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체질대로 인본주의 사용하고 팥죽을 팔아가지고, 아무리 그렇지만 팥죽을 하나 팔아가지고 왜 장자 명분에 그렇게 눈독을 들이느냐. 신명기 21장에 보면 장자에게는 갑절로 상속을 해주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하셨지 팥죽으로 사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나중에는 에서가 엄청 고통을 당했죠. 창세기 27장에 보면 아버지에게 복 달라고 하니까 네 동생한테 다 주었기 때문에 나 너한테 줄 거 없다고 대성통곡을 하고 동생을 미워하고, 동생은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둘 다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안 해서 죽을 고생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졌어요. 결국은 그들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래서 알고 회복해야 될 복음의 뿌리입니다. 32절에 보면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과장이 좀 심하지요? 아이고 배고파 죽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많이 들은 이야기죠? 아니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는 이야기죠? 그런 말 나는 안 한다 그러죠? 성경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이고 죽겠다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말이에요. 좋아서 죽겠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니까. 왜 또 죽어? 그게 과장입니다. 과장. 지금 장자 명분이 문제가 아니고 팥죽 이게 나한테 중요한 거야 그 말이에요.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소홀하게 생각합니다. 팥죽 한 그릇보다 더 못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살펴보세요.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받은 직분과 사명은 너무나 중요한데 혹시 에서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보세요. 에서는 이 땅의 것이 최고다. 눈앞에 펼쳐지는 현세적인 것이 최고다. 그 사상입니다. 야곱이 팥죽 한 그릇 주면서 장자 명분 준다고 하니까 진짜죠? 팥죽 주기 전에 내한테 약속을 해요. 맹세해요. 그러니까 에서가 뭐라고 합니까? 그래!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겠다. 내 믿어! 그런단 말이요. 이게 자기 완전 정체를 드러냅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그런 행동을 예사로 하고 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야곱이 팥죽을 많이 주었을 겁니다. 거기다가 덤으로 떡까지 주었습니다. 먹고 떨어져라 이러면서. 먹고 에서는 만족하여 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에서 보고 비판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전부 한 부분도 빠짐없이 나와 관련된 겁니다. 성경에 뭐 때문에 이런 기록을 했느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12장에 이 부분을 인용해서 말씀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 이야기하면서. 19절에 결국은 에서는 그 체질을 못 바꾸니까 회개할 기회도 놓치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망할 때까지 그 체질대로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에서 체질이 바로 여러분 속에 뿌리 내려져 있어요. 이거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뿌리를 바꾸라 말을 예사로 생각합니다. 이게요 여러분 속에 너무 진하게 있어가지고 전혀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러다가 중요한 역사가 나타날 때마다 이게 드러나잖아요. 오늘도 주일날 그냥 예배 드리고 가지 말고 하루 종일 집중하고 이 부분이 뿌리 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묵상, 복음 집중으로 복음 뿌리 내리는 여러분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더 소중하게 보입니다. 뿌리 내리면. 그것이 뿌리 내리면 눈이 달라져요. 히브리서 11장 24절. 모세의 눈, 그게 나와 있어요. 뿌리 내린 모세의 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칭함을 거절하고, 왕 후계자인데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전도에 승리한 바울도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거 놓치면 다 잃어버립니다. 육신적인 것도 다 놓칩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 선배들 모두가 다 이 뿌리 체인지 했습니다.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복음 뿌리를 완전히 내려야 될 결정적인 이유가 영적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영적 문제는 그냥 저절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기 얼굴에 뭐가 하나 났어요. 제가 이 나이에 뭐 여드름이냐 싶어 고민했는데 가만 놔뒀는데 없어졌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님이 뭐 생기면 손대지 마라. 근질하고도 손대지 마라. 그 손만 안 대도 낫더라니까. 그래서 그게 저한테 각인이 돼갖고 손도 안 댔어요. 근데 없어졌어.
영적 문제는 그냥 놔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적 문제는 반드시 짓밟아버려야 돼요. 싸워서 꺾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 중에 마귀의 대가리를 깨뜨렸습니다. 마귀를 발 아래 짓밟아버렸습니다. 그 마귀가, 그리스도께서 짓밟아버린 마귀가 우리를 지금 공격하고 있으니 그리스도가 이기신 그 이김을 힘입어서 싸우셔야 돼요. 싸우기만 하면 이기게 돼 있는 싸움입니다. 영적 문제를 굴복시켜야 돼요. 우리에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로마서 8장에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에 할 수도 없습니다. 두 가지가 있으니 육신적인 거 그냥 두지 말고 굴복을 시켜버리라. 그걸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약속을 하신 대로 우리 주님 오셔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겨노라 음부의 권세가 이제는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가는 데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현장에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기신 영 성령이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귀신이 떠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은 그냥 가면 안 돼요. 권능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아 언제? 매일 주일마다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가 그냥 해결되는 건 해결된 게 아닙니다. 인간관계 고통이 있거든요. 영적 싸움해서 해결되어야 해결된 겁니다. 질병이 있어서 약을 쓰더니 나았다 그러면 안 됩니다. 병마의 세력은 그대로 거기 머물러 있어요.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 이름으로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제 본문을 통해서 봐야 될 게 미래의 정복을 위해서 전도자로 체질화되어야 됩니다. 우선은 여러분 가정에서 그냥 좋은 집 사서 사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복음 장막을 회복하셔야 돼요. 집집마다 복음 장막. 자, 27절을 보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 그랬어요. 사냥꾼, 여기 성경에서는 그냥 직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돌아다니는 사람 그 말이에요. 이 사냥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알려면 창세기 10장 8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거기 니므롯이라는 사냥꾼이 나와요. 그 사냥꾼이 누구냐? 하나님의 은약의 흐름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사냥도 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다가 결국은 이 사람이 바벨탑 운동의 주동자, 바벨탑 운동의 주동자였어요. 집시처럼 유랑하고 돌아다니는 에서. 그런데 이삭이 그 큰아들에 대해서 마음이 있었어요. 큰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했지만은 우리나라 풍속도 그렇고 나도 얘가 쳐다볼 때마다 든든해. 작은 거 쳐다볼 때마다 짜증나. 그럼 걔한테 물려주고 싶은 거야. 그렇다면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사냥 갔다 와가지고 고기 요리해주고 하면 좋다고 막 칭찬하고, 그거는 칭찬할 일이 아니고 네가 언제까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는 길 할래 하고 폐대기를 쳐야 돼요. 고기 갖다 주면 갖다 엎어버려야 돼. 좀 지나치죠 제 이야기가. 그래 못합니다. 저 집에서는 엎고 그래는 못해요. 여러분들에게 각인시키려고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에서에게 한 번도 꾸중한 적이 없어. 계속 칭찬했어요. 고기 맛있네, 또 잡아와. 그게 이삭의 실수입니다.
이삭의 실패입니다.
언약의 방향으로 가도록 인도하든지 복음을 알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안 했어요.
아무렇게나 싹이 나서 자라는 잡초는 그냥 두어도 잘 자라지만 곡식은 김을 메고 물을 줘야 잘 자랍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27절 다시 한번 보면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고 덜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어디? 장막에 거주하니. 이게 중요합니다. 장막에. 아브라함의 신앙은 장막 신앙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던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을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언약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미를 가르쳤습니다. 이게 미흡해요 지금. 이거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전도자 삶을 가르치는 복음 회당 회복해야 되는데 28절을 보면요, 이 부분이 바로 복음 회당에서 고쳐줘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28절의 문제가 왜 생겼냐, 복음회당에서 막 가르침을 못 받아놓으니까 부부간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28절 어떤 문제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아, 그러면 됩니까?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러니까 고기 때문에 남편은 큰아들 사랑하고, 물론 리브가는 하나님의 언약을 알았기 때문에 야곱을 사랑했지만은 다른 것보다도 자꾸 엄마를 잘 따라다니니까 사랑했겠죠. 부부 간에 생각이 달라. 각기 제 길로 가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생각이라고 의견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도 가정의 방향은 한 방향으로 가야 돼요. 에베소 5장 22절 33절까지 내용이 부부를, 가정을 부부 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요, 복음 회당에서 가정생활 해야 될 결혼 앞두고 있는 사람들 미리 가르쳐 줘야 될 내용이에요. 그걸 우리는 배운 적이 없어요. 지금 부부 간에 의견이 충돌되면 어떻게 합니까? 요새 시대는 여자가 눌려 사는 시대가 아니야. 아, 그런 건 아니지. 남녀가 평등하고 동등합니다. 그렇지만 위치는 달라요. 높고 낮고는 아닙니다. 가정에 부부가 있을 때 대표는 아내가 아니고 남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웠어요. 부인은, 여자는 남편의 사랑을, 보호를 받고 그렇게 살도록. 기분 나쁠 거 하나도 없어. 만약에 그게 기분 나쁜 여자는 영적 문제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책임을 지고 부인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되 죽도록 사랑해라.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을 할 때도 한 방향으로 가야 되고 남편이 잘못된 판단을 하면 그게 바른 판단을 하도록 싸우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설득하면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걸 할 줄 알아야 나라도 제대로 생길 수 있어요. 나라의 위정자가 잘못하면 무조건 물러나라, 그건 아니에요. 물러나고 안 나고는 하나님이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다 알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대통령이 너무 잘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뭐 때문에 목사들이 나서가지고 물러나지 마라, 물러나라, 그런 소리는 목사들이 할 일이 아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걸 배운 적이 없는 거야. 회사에서도 사장이 잘못하면 물러나라 그럴 겁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거기 세운 겁니다, 대표로. 그게 바로 복음 회당에서 가르쳐줘야 될 내용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상 주는 것도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1등 하면 공부 잘하면 상을 줘요. 물론 그거는 기본이요. 근데 그걸로 끝나니까 문제야. 교만해집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해줘야 돼요. 책 공부 잘하는 것이 다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공부를 좀 못하는 아이들은요, 격려해서 낙심하지 않도록 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해야 돼요. 사람들 차이가 있는 것이 공부 잘하는 게 곧 성공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그렇죠? 공부 잘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교만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부족한 아이들도 낙심 안 하고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복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을 갖도록 해줘야 돼요. 솔로몬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잘못 아는 사람들 참 많아요. 솔로몬은 똑똑한 아이래요. 아니요. 처음에 모자라는 사람이었어요. 본인이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나는 철없는 아이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가 덜컥 왕이 됐는데 우리 형제들 많지만은 제가 모자랍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롭게 된 것은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 주신 총명을 주셨다 그랬어요. 거기다가 덤으로 부귀 영화도 주시고 권세도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제대로 선진국 같은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런 역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뭐 역사 속에 뭐 고구려가 뭐 그랬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 민족 DNA는요 그저 고생하는, 그래서 헐벗고 굶주린 그런, 아직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 현재 돈은 좀 많이 생겼지만 문화는, 체질은 그대로예요. 그 아직도 뭐 인사하잖아요. 저녁 식사하셨습니까? 아침 먹었습니까? 뭐 밥 먹은 걸 왜 뭐 그걸 물어보나? 그게 인사라. 자. 먹었겠지. 살 빼려고 또 안 먹었겠지. 근데 인사가 안 굶고 끼니야 안 그러고. 그게 우리나라 전통이었는데, 급속도로 경제가 이렇게 회복되다 보니 우리가 지금 미처 배우지 못한 문화가 참 많아요. 누릴 줄을 몰라요. 잔치할 줄을 몰라요. 파티할 줄을 몰라요. 앞으로 저는 가르칠 겁니다. 우리 렘네트들이 이제는요 멋있게 잔치하는 것도 가르치고 파티하고 댄스하는 것도 가르칠 겁니다. 얼마나 무식한지, 댄스 그건 나쁜 거라고. 나쁜 사람들이 몇 명이 댄스 했겠지. 근데 댄스 그거는 성경에도 다 있고요. 춤을 추고. 문화가 없어. 요 정도만 내가 설명할게요. 할 말 참 많은데. 그제 우리는 불교 문화권에, 유교 문화권에 있다가 겨우 저 복음 받아가지고 구원받고 할렐루야, 그 정도로 지금 머물고 있는 것 뿐입니다. 가르쳐야 될 것, 회복해야 될 게, 축복된 게 너무 많은데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삭의 집에서 이걸 자녀들에게 충분히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RUTC, 시대 살리는 RUTC. 이걸 가지고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이삭과 리브가 부부가 자녀를 위해서 못한 것을 그냥 놔두면은 시대 살리는 사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나서가지고, 이삭과 리브가 집안에서 해야 될 일을 그들이 못하니 하나님이 직접 복음 회당 사역하셨고 RUTC 사역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나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 복음 회당으로 무시무시한 거기서 훈련받게 하시고, 도망질하면서 야복강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하시면서 체질이 바뀌게 하시고, 체질 안 바뀌면 안 돼요. 체질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역사 일어났고, 그렇게 욕심꾸러기 깍쟁이 그 이름 그대로 탐욕주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49장에 모든 사람을 만나는 사람을 누구든지 축복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호흡 한 호흡까지도 축복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너무너무 멋있는 모습,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걸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삭의 후예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는 언약의 후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야곱처럼, 에서 말고 야곱처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라. 하나님 주시는 것은 어떻게 주시느냐?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주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으로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으로, 기도로, 생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기도로 불신자처럼 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언약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주십니다. 그냥은 현장에서 볼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택한 자는 절대 하나님이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십니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어렵다 싶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든지 빠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낸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3절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낸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는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